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8년도를 보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성경대학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조명해보고 세상을 다시 판단해보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매겨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 깊이 깊이 심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주시고요. 오늘은 제15가를 합니다. 제15가. 사도 바울이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도 미워서, 그렇게도 미워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맴매를 했다든지 병들게 했다든지 아니면 막 죽을 만큼 패줬다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그 가슴 속에 예수님 사랑을 심어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을 심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첫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 다메섹에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그 전도하러 다니는 게 얼마나 대단하든지. 거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막 싫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밤에 그 다메섹을 탈출해서 도망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 속에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평생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빚진 자라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먼저 한번 주실래요? 로마서 1장 14절. 우리 교회 컴퓨터가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한번 침범을 해가지고요. 그게 아직까지 복구가 잘 안 돼서 조금 늦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건 전 세계 사람을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죠? 예, 세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빚졌는데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럼 신용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세자로 뭐라 그러죠? 신불자. 예, 신불자. 신불자가 뭐예요? 신양, 불량자, 신용불량자, 이걸 신불자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래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는 신불자라고, 신용불량자라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가 아주 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빛을 갚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러기도 하고 선교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어떤 학자는 4차 전도 여행까지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어디로 다녔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쪽 동쪽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있는 데를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터키 지역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막으시는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막 그 주변을 막 이렇게 막 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밤에 꿈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주실래요? 예, 사도행전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기는 지금 소아시아, 지금 터키는 유럽이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막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길들을 막 이렇게 막으시면서 어디로 틀게 합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서 키가 훤칠하게 크고 노랑머리 비슷한 사람이 일로 와서 도우라고 그럽니다. 막 도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바로 직행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군데 가다가 제일 첫 번째 성,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 어딥니까? 그러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점치는 여자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것 때문에 감방에도 갇히고 그리고 간수에게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간수가 막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안 도망가니까 무릎을 딱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 그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성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오늘 우리 15가가요 데살로니카 전 후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상당히 빨리 해서 빨리 마치고 아마 종강 파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강 파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좀 빨리 마칠게요. 사실은 어제 이제 그저께 크리스마스 행사 마치고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있는 중에 이제 새벽기도 오늘 아침 새벽기도를 준비한다고 하고 이제 잠자리에 누운 데는 한 시쯤 됐는데. 제가 무슨 음료수를 마셨는지 그 음료수가 잠을 못 자게 만들어갖고요. 눈을 땡글땡글땡글땡글 뜨고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럼 제가 또 몇 시에 일어납니까? 4시 반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 4시 반 돼서 일어나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어제 중국에서 오는 선교사님 7시 반에 만나고 이제 하루 종일 준비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또 내일 새벽 기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필연적으로 좀 빨리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마지막 종강 이 과목을요, 정리를 쫙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 갔습니다. 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이방인들과 그게 특별히 귀부인들이 아주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옳지구나 됐다 그러고 막 전도를 하면서, 3주를 보냈습니다. 3주를 보내는 그 동안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다시 이 알레르기 증상을, 알러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막 저잣거리에서, 시장거리에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바울을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3주 동안에 교회를 세워놓고, 무슨 교회요?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고는 다시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거기에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보다도 더 뭐였어요? 신사적이었어. 그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제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깡패들을 또 동원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동원해서 또 이제 딴 데로 도망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잡혀 있나 그러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너무너무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습니까? 3주밖에 안 됐습니다.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해놨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제대로 설 것인가? 그리고 깡패들 같은 그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교회가 이 앞으로 굴러갈 건가? 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 곳에 가서 데살로니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소문들이 조금 들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카 진행됩니다. 1장 3절 앞에 찾아놨을 거예요. 1장 3절. 데살로니카 교회는요, 이 편지를 받을 때 아주 초신자들이 있는 데입니다. 자기가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깡패고, 나쁘고 아주 괴악스럽고 성격이 미식축구관 같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있는 교인들은 아주 그래도 단단한 편입니다. 우리 이런 성도님들 좀 되기를 바랍니다. 3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에는 요거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연하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막연하죠. 사랑을 합니다. 그럼 막연하죠. 왜요? 거기에 따른 무슨 행동들이 다 갖다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게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1장 3절요. 여기에는 이 3주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만 있다고 표현 안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막 뭘 하는 거 있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냥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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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실천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 있죠. 바이 프로덕트.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주변이 얼마나 괴악스럽고 얼마나 막 포악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잘 붙어야 됩니까? 그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있죠. 이 세 가지는 외우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성도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 요걸 다 하면 나중에 뭐 사줄 거야. 그러면 사줄 때까지는 어떡합니까? 인내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망은 반드시 인내하고 붙어 다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제 소망이 뭐요? 인내. 요 세 가지 지금 외우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 있죠. 그 주변의 유태인들은 그렇게 못 돼 먹었는데 요 교회는 3주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딱 띄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항상 주님께 감사한다.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뭐요? 역사.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인내.
어렵습니까? 세 개? 요걸 외우십시오. 제가 외우라 그러는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라 외우기만 하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사랑을 하면 뭐가 따라붙습니까? 희생이 따라붙고요. 사랑을 하면요. 수고가 따라붙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사랑해서 키우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따라붙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뭐가 될 거야? 소망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참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동사인데 요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교회의 소문이 그렇게 들립니다. 어느 교회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요? 우리 동산교회. 진짜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믿음이 좋아, 사랑이 많아, 소망이 있어. 요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믿음 때문에 생기는 다른 단어들이 같이 붙어 다녀야 되죠. 저기에는 예수를 잘 믿어. 요거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를 잘 믿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랐는데 구체적인 단어들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보지 말고요. 믿음의 뭐요?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뭐요?
수고.
소망의 뭐요?
네.
인내. 집사님 요거 한번 지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여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뭐요? 사랑의 뭐요?
수고.
예,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뭐요?
예.
됐죠? 성도 여러분들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거, 뒤에 거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하는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수고가 lab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여기 믿음의 역사는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W-R-K.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믿음의 뭐요?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뭐요?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이 뭐요? 인내, endurance, 참는 것. 이 데살로니가의 이 단어가 또 이 형태가 또 이 특징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3주밖에 안 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3주밖에 안 된 교회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하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1장 2장 13절 보시면요. 2장 13절. 예. 바로 아마 찾길 겁니다. 어떻게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들을 막 달게 받아갖고요 가슴에 새겼는데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로 받는 거 있죠. 2장 1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거를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 아, 우리 구역장님 오늘 준비하셨나 안 하셨나 오늘 왜 저렇게 헤매시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 하나가 없습니다. 가만 들어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가슴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넣으면요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구역장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준 말씀이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주밖에 안 된 교회지만은요. 믿음의 뭐요? 역사와 사랑의 뭐요? 수고와 소망의 뭐요?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 봤더니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어디에서요? 속에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우리 이 동성교회도 이런 역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많은 그분들 보면 그게 참 간증이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너무너무 재밌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속에 담겨가지고 자꾸 묵상되고 그게 자꾸 정말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제가 그랬습니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동상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뿡 건너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가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원래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와 관계가 아주 문란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카도 그렇습니다. 로마도 그렇고요. 뉴욕도 그렇고 다인데 서울도 그렇고 뭐 지금은 뭐 서울 둘째가로 가면 뺨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데살로니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에 가면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그냥 또 거룩함이라 그러면 이거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그럼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그러면 거룩은 폼이 아닙니다. 거룩은 경험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세퍼레이트가 원래 거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든지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거룩입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 한번 따라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그 주변이 성적으로 너무 엄란하고 너무 문란하니까 곧 그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예, 엄란을 버리고. 참 지금 시대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예수님은 무엇까지도 엄란이라 그랬습니까?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이 생기면 그것도
가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피해갈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고, 옛날에는 뭐, 뭐도 없으니까 그냥 보던 게 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뭘 보는지 모릅니다. 영화 본다 그러면 그 속에도 몇 장면들은 쭈루룩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요?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구별되게 사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세상은 안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은 들어가서 다 녹으면서도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서는 다 숨어서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짜로 힘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나 그러면 이분들이 신앙이 막 3주밖에 안 됐는데 아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주님 빨리 오신다며.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곧 올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일이나 한 달 뒤에 오시면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한 달 뒤에 오시면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가게 문 닫아야 안 됩니까? 집에서 가서 은행 잔고 따기고 한 달 정도만 살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가게 문 다 닫고 뭐 합니까? 기도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찬송하고 이렇게 준비 안 하겠습니까? 한 달 뒤에 온다 그러면. 아니 근데 이 초신자들이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그러면 지금 바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직장들 다 놓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 나 예수님 온다고 그래서 나 지금 일 나왔어. 근데 먹을 거 없어. 너희 집 와서 밥 좀 먹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 이러고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은 괜찮은데 한 열 번쯤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게 이 교회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요. 사장 11절. 사장 11절.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옵니다. 아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뭐도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그게 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나왔습니다. 재림이 곧 되는 줄 알고요. 자기 직장을 다 놔버리고 하던 일 다 놔버리고 안 오시거든요. 뭐 곧 오시겠지 그런 거는 계속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얹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요? 지금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디도 가서든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서 18절. 우리 주님 오는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재림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시 오는 거. 예수님 다시 올 때 자던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어떻게 해요? 믿을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어떻게 해요? 믿을진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뒤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믿을진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네, 그럼 요 다음 말 잘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실. 그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있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요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들어가면 다시 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들,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잘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뭐요? 나팔로. 그래서 우리 168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도. 이게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로 쫓아서 강림하십니다. 뭐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온다고. 저기,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옵니다. 그러면 찌른 자도 봅니다. 왜요? 다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 오신데 주여! 그럼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막 무덤을 펼치고 나와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재림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합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놀지 말라는 겁니다.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요? 17절. 그 후에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잘 기억하십시오. 어디에서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럼 우리도 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영체로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몸이 다 분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풀이 이제 죽은 사람들의 양분도 빨아먹고 뭐 다 다른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 사람마다 다시 이렇게 몸 모양을 갖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영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살아 있는 사람도 중력의 법칙을 받지 않고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잘 권면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 산 사람 그때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말로 가지고 서로 다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1절 2절.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있습니까? 이 일이 곧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직장을 다 놓고 이 일이 곧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형, 이 사람도 초신자기 때문에요. 초신자기 때문에 이런 면은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화끈하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뭐요? 수고와 소망의 뭐요? 인내와 이런 거는 있는데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인 이렇게 넓은 지식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면은 우리 뭐 그리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너희도 그 다음에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곧 온다는 그 말만 딱 믿고 곧은 곧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곧이라 그러면요. 그게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곧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50대가 곧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언제가 곧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곧입니다. 그게 제일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요? 예,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도적이 언제 내 언제 가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6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하던 일 계속하고 믿음의 역사도 하고 사랑의 수고도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주변에 얼마나 그 자기들 핍박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환난 핍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니.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시니까 너희는 깨어서 건신하면서 너희 맡은 일들을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요. 남의 집에 가서 자꾸 밥을 먹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신경질 합니다. 교인들이.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도요.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자꾸 와가지고 좀 줄래 줄래 그러면요. 자기 뭐 팔이 없습니까? 자기 발이 없습니까? 자기 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그런데도 주님 온다고 그만 빡빡 우기면서 계속 죽치고 앉아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 신경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남은 사람 아니죠? 그렇죠? 진짜 없어서 올 것 같으면 줘야죠. 그리고 신경질 내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꾸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일 못하고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 성경 구절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왜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빈둥대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직장 다 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너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장 6절. 그러면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인자에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게 무섭죠, 그렇죠? 그럼 생각지 못한 때 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서 깨닫고 근신하고 이렇게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5장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지 맙시다. 자지 맙시다. 이게 밤에 자지 맙시다가 아니죠? 예, 깨어있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의 상황이 제가 환난과 핍박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지 않고 깨워서 근신해서 신앙생활하는 너무 좋은 방법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또 뜻이랍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 하나 가르쳐줬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면서 곧 음란을 피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 주실래요? 5장. 네, 16절. 이 성경을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사도바울 깡패를 동원시켜가지고 죽이겠다고, 패겠다고, 조폭들을 동원한 그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척들과 친구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 속에서 너희 믿음을 봤더니 믿음이 막 역사를 하네. 너희들 사랑을 봤더니 사랑이 수고로서 막 열매가 맺어지네. 너희들 소망을 봤더니 뭐요? 인내하고 있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그래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맞아. 그러면 이제 기쁠 때 기뻐하고 조금 덜 기쁠 때라도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기뻐할 상황이 아니면 우리도 넉넉고 안 기뻐하면 되죠.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아 정말 이건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항상이 쉬지 말고죠. 뭐. 쉬지 말고가 범사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시간, 공간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께 주는 건데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범사에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시즌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같은 말이라니까. 그런데 이걸 외우십시오. 왜 외워야 됩니까? 우리 뇌는 브레인워시라는 거 알죠? 이거는 세뇌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세뇌교육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예, 나쁜 거 가지고 세뇌교육 시키면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세뇌교육을 시키십시오.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딱 됐으면 세뇌교육 받은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뻐하시면 되죠. 방법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항상 기뻐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밖에 못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1, 2, 3, 4 아무리 해도요. 항상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기뻐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항상 기뻐하세요. 그거면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만 하십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예, 말을 하시면서 세뇌 교육을 시키시면서 세뇌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뭐 23시간을 기도합니다. 저는 뭐 8시간을 기도합니다. 어휴, 그런 분은 신앙생활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별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찬송도 이런 거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뭐가 많아서? 9시간 기도하면 나가서 애는 누가 키우고 밥은 누가 벌어오고 누가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24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죠. 48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죠. 곡기를 끊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를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만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요. 이렇게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저는 아침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쉬지 않고 기도드리면 이거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continually.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continuously. 요거는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24시간을 사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저 잠잡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는 뜻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continually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럼 쉬지 않는 거죠. 맞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24시간을 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영적인 상태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개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잘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세뇌 교육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꽁 해서 꼭 그러면 그러다가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벽 하나 부러졌어도 그래도 감사하지. 안 죽었어. 그래도 감사. 하여튼 하고 그렇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그 자에게 복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복을 많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 그래도라는 상황은 우리 생각에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라 그랬잖아요. 3주 동안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의 뭐요? 역사와 사랑의 뭐요? 수고와 소망의 뭐요? 인내. 앞에 것보다 뒤에 중요합니다. 앞에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를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요, 뒤에 게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뭘 해야 됩니까?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머니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인듀어런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한 폭이 좁고 이해력이 낮아가지고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줍니다.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처럼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면서 너희가 이 주변 상황 보니까 그렇게 힘든데 힘들다고 낙담하지 말고 힘들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항상 뭐하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요?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그렇게도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뭡니까? 이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들을 보니까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 보면요. 바로 또 환난과 핍박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재림을 너무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계속 노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보내면서요. 1장 4절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는 인내와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자랑스럽다. 6절 보면은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인도한다 이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이제 2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자꾸 너희들 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모습이 반드시 선행된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꾸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놀고 잘못 해석하고 있고 그래갖고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뭐요? 미워가지 말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뭐요? 예, 주님을 배반하고요. 교회를 막 떠나는 현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이 막 줄었다고. 성도님들 그거 이렇게 막 줄었다고 안타까운 거 맞아요. 우리 막 전도해서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뉴욕 전체로 보면요, 우리 노회 전체로 보면요, 줄었어요. 줄었어. 많이 줄었어요. 우리 노회 전체로. 뉴욕 1원에 보면요, 왜 줍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예, 요게 있다고 그럽니다. 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전도해서 안 들어오는 사람은 둘째치고 믿는다고 그랬는데도 보면 교회를 막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오니까 너무 빨리 판단해서 지금 일거리를 놓고 지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요한계시록에 오면 요 사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앞에 뭐가 하나 붙죠? 그렇죠? 예, 엔티크라이스트.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온다고요. 예수님 안 온다고. 그러면서 그 불법의 사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요 2장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쫓아가는 거 있죠.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 있죠. 왜요?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가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늘에서 으이 그럼 불도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성도분들 이 말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이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표현을 쓰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막 뭐라고 신비한 뭐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럼 넘어가죠. 지금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서 거짓의 압이잖아요. 얼마든지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쫓아갑니다. 왜요?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린 것처럼 젖그릇에도 막 떨어뜨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면 묶여버린다니까요?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쫓아갑니다.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데도 막 쫓아갑니다. 이런데도.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 오니까 그렇게 쉬 동하지 말아라고. 우리 3장 2절.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고 그럴 때 왜 막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막 교회를 떠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 지키게. 왜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표면적으로 하고 수십 년을 다녔다 그러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뭐와 뭐로 비유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랬더니 나 돌아 알곡 다친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직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삐칠 것 같으니까 뭐 직분도 주고 하면서 다 같이 옮겨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뭐요? 아니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큰 하늘의 비밀들을 막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던 내용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될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교회가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막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막 차고 넘치는 게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도님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이들에게 믿음 잘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펴놓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너 진짜 예수 믿냐? 그렇게 해서 잘 못 듣겠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면요, 말씀을 펴놓고 예수만 믿어야 돼. 내가 믿는 예수. 나도 옛날에는 이처럼 회의도 많았고 나도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 죽은 뒤에. 이런 이 본인의 간증들을 넣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히어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근데 마지막 시대는요, 이게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믿음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믿음 간직.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죽은 뒤에 주님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믿음 있는 겁니다. 우물우물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쵸? 제가 설교하다가도,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 죽으면 저 하나님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예!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뭐 비비고 이러면 지금 뭐 이제 something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하나 가르칠 때 네! 그리고 크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아까 전에 네! 그랬지 그리고 밤에요 성령님 품에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 힘으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 역사가 자꾸 적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자꾸 적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제일 가까이 있는 자녀, 부인, 친척, 남편 다 한번 넣으시고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서클 안으로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0절,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재림 가지고 또 나옵니다. 이 교회 초신자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바이 프로덕트는 많은데 무엇에 대한 게 신학적인 주님이 오시는 데 대한 그 해석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약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때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면 일을 안 해야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기를 누구든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나 봤더니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부엌에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들 붙여가지고 다른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은사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막 농땡이 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말이지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일도 안 하고 먹는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 분이 계신데 여기는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생업을 놓고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일을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뭐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그리고 지 떡은 지가 벌어먹으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하나님 말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꾸미 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재림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거 주지 마십시오.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이어 됐다든지 일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다든지 그런 분들은 한명명이 도와주지만 예수님 다 곧 오시는데 일해서 뭐해? 그러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래도 배고프거든? 그러면 배고파라? 이렇게 하고 치우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더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제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우리는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기 양식을 일단 먹을 양식을 벌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Earn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볼게요. 네, earn the bread they eat. 지가 먹을 거는 지가 벌으라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적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직장을 잃어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치 보면서 와서 어떻게든지 저 친구가 배가 고픈데 밥이라도 좀 사주고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그렇게 갖다 대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로 하여금 상처받게 합니다. 그런 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멀끔히 있던 직장도 놔버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얼마든지 일해도 되는데 일 안 하고 안 오시네? 내일 오시나? 배가 고픈데 어느 장로님 집에 갈까? 목사님 집에는 제일 마지막에 가야지. 뭐 이래서 하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어떡하라고요? 밥 주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라고요? On the bread they eat. 그들이 먹을 빵을 그들이 벌어서 먹게 하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초신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재밌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담임 선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에 담임 선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버스를 대절을 해서 관광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모시고 가니까 운전기사 뒤에 탔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기사가 막 화를 너무너무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는 이유를 가만 들어봤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딸내미가 그 예수님 92년도입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그 담임 선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은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뭐하냐고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관뒀답니다. 자기 와이프는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내가 당신하고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그 맨날 거기 간대. 그러니까 막 운전하면서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성도분들 진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쉬고 놀고 있는 그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보면요 권하고 권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왜요?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아무리 뽑았느라 그래도 뽑혀지질 않습니다. 뽑혀지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정령이 일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번 양식을 먹으라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오늘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싹 다 봤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큰 줄거리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면 놔둘 데도 없고 이 요한복음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하고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 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기자잖아요. 요한복음만 기록하면 또 성경으로 치면 성경에 있는 것만 기록하면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성경책으로만 딱 요렇게 요약한 것. 요한은 내가 요한복음으로만 딱 요약한 이 이유는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인가 보다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까무러 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이 사람들 까무러 칩니다. 왜요? 그 싫어가지고.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읽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합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이 자라가고요.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그 생명, 살아있는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공부했는데요. 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변은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더니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 복받는 비결의 사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믿음의 뭐요? 역사와 사랑에 모여 수고와 소망에 모여 인내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해석해서 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만난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깨어서 경성하고 근신해라. 그러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이에요. 주변에 그렇게 환난이 많아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속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숙제가 딱 거기에서 해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린 요 새 성경 구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갖고요. 가슴에 딱 새겨놓고 머리에 딱 집어넣어놓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은 이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우리 전후서에 우리 이 교재에 그림이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 그림 한번 주십시오. 이제 느껴지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끝날 때. 요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나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딱 두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한 나라는 이 나라고 한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이 나라는 마귀와 세상과 내 마음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 섬기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예,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 그러죠. 그렇죠? 교회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섬기는 모습입니다. 섬기는. 아무리 환난, 핍박, 그 다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역사와 섬기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이번 이 교재 그림 한 장인데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든지 여기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유대인들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유대인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아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늘 어떻게 된 먹인지 이렇게 앉아갖고는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왕이 보니까 자기 개지만 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개를 이렇게 만드는 애가 있으면 큰 상을 주겠노라고. 개가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요.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만들려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 얘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럼 다행이네. 예. 걔는 자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를 안 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오더니요, 몽둥이를 가지고 오더니요, 개를 그냥 한대 퍽, 임금님 얘기한데 펑 치는 거 있죠. 그리고는 개 귀에다가 가서 속삭입니다. 너 나한테 한 대 더 맞을래?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아, 한번 이렇게 시작하더니 계속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니까 이게 또 꼴시러워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신하들한테 누구든지 이 개를 이렇게 말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또 상을 주겠노라고. 신하들이 와서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절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이 왔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뭐라 그랬게요? 귀에다 딱 대고 너네 누군지 알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탈무드에 나온답니다. 제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탈무드는요 책이 75km나 나갑니다. 그걸 그리고 책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다시 한번 250만 자가 됩니다. 지혜의 책입니다. 그 지혜의 책을 다 뒤져도요, 이런 이야기, 재미나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 그걸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르지 못합니까? 예수님에게 못 이르는 거 있죠. 이런 재미나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못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요, 주님께 나아가는 이거는 어떤 영역입니까? 그러면 이 여기 영역도 아니고요, 여기에 믿음에 관한 영역인 거 있죠. 믿음에 관한 영역. 이런 지혜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죠. 지혜서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지. 그냥 지혜만 집어넣어 갖고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믿음입니다. 아니, 사랑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주님을 만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쭉 보셨지만, 성도님들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딱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딱 일단 멈추세요. 멈추세요. 딱 멈추세요. 하나님, 저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실험을 하세요. 그러면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벌써 실험할 때는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실험하면서 안 바꿀 것 같으면 왜 실험해요? 아예 처음부터 실험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요, 그걸 딱 멈춰서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걸 되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얻는 유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줍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지, 예수 믿는 믿음은 이거는 우리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선물은 똑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는 그 공로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크기가 똑같은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막 자라가기도 하고 막 안 자라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믿음 크기가 이렇게 좌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오고, 내가 순종 못하는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오고 하는, 거기에서 믿음의 크기가 좌우가 됩니다. 이 설교나 성경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알고만 나가면 백날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많은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가슴속에 잘 이렇게 박힌 모처럼 해서 그대로 사시는데, 특별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하셔도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룹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칭찬 듣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도 그런 칭찬 듣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경대학에 참석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2000여 년 전에 지구의 한 모퉁이에 깡패들이 득실거리고 교회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핍박과 환란이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처음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드리며 경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약점도 있었고 큰 장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 잘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살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잘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경대학을 우리 종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개강할 때까지 우리 각자들을 지켜주시고 기도생활과 경건생활과 주님 앞에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상황을 기쁘게 다시 만들어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대학 동안에 깨달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혹 우리가 모이는 동안에 실수하거나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혹시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한 것들이 있으면 다 없애주시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우리 뜨거운 동상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어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귀한 상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가슴속에 믿음 잘 심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우리 아이들 붙들어주어서 그들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